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류는 요한복음 1장을 바탕으로 한 설교문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본보기, 바로 롤모델인데요. 우리 삶에 왜 롤모델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건 정말 예상을 깨는 인물인데 아주 의외의 인물을 롤모델로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이 설교문을 통해서 본복이라는 개념을 뭐랄까 완전히 새롭게 한번 조립해 보는 거예요. 특히 세례요한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기이한데 이 사람을 현대적인 롤모델로 어떻게 다시 볼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당신에게 삶의 방향을 확 틀어준 롤모델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신 분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나와요.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과 중심이던 삶이 관계 중심으로 완전히 정말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롤모델이 인생의 운영체제를 바꿔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되게 생생한 예시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선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롤모델을 필요로 할까요? 이 설교문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리의 100%를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그거 재밌네요.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어요. 혹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기억하세요? 이거 아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건데
그럼요, 알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 안다고 자신하는 게 어쩌면 그 2%처럼 아주 심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확신에 차 있다가도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정답이지? 이런 질문들 앞에서 길을 잃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산로가 맨 처음 길을 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롤모델은 우리 인생 여정의 등산로를 닦아주는 존재와 같다는 거죠.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아,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런 장애물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 개념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오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신앙의 큰 원리,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설교문이 아주 현실적인 오류 두 가지를 딱 지적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내 인생 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식의 방임에 빠지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 좀요.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요. 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대하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경우죠.
정말 극단적이긴 한데 주변에서 은근히 볼수 있는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올바른 본보기가 없으면 신앙이 길을 잃고 표류하기 쉽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 설교문이 고통과 어둠의 시대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제시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롤모델이라는 단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렇죠. 성경에 묘사된 걸 보면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 두르고 주식은 메뚜기랑 석청, 그러니까 야생꾸리였어요. 설교문에서는 이걸 보고 곰돌이푸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 재치있게 표현했는데, 정말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짠하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모습에 가깝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을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초특급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여기서 설교문이 주성치 감독의 영화 쿵푸어스를 비유로 드는데 세례 요한이랑 쿵푸어스요. 전혀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영화 보면 돼지촌이라는 허름한 마을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쌀가게 아저씨의 양복점 아저씨 같은 분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니까 사실은 이들이 상상도 못할 무공을 가진 초절정 고수였다는 게 드러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광야의 기인처럼 후줄근했지만 그가 가진 내면의 힘과 영향력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숨은 고수였다는 해석이에요.
와, 쿵푸어슬 비유를 들으니까 이미지가 확 그려지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군요. 그럼 그가 숨은 고수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던진 질문에 담겨 있어요. 그들이 묻죠.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건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같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한 질문이었죠.
아, 뒤에 따라붙는 질문들이 핵심이군요.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질문이었던 거죠?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주후 1년에서 한 30년 사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헤롯 같은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태였겠네요. 설교문에서는 자기 살을 파먹는 것 같은 시대였다고 표현하던데, 그래서 누군가 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인가?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가 로마 군인들 칼에 무참히 죽게 만든 가짜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소요를 일으킬 선동가인지 아니면 정말로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방증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내면의 힘 때문에 지도자들이 긴장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궁금해지네요. 기록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나와서 죄를 고백했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광야에서 소리친다고 도시까지 들리진 않을 텐데요.
거기서 또 한 번 통념을 뒤집는 해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서 도시까지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친다는 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삶의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도시 안에서 활동하되 도시의 부패한 가치관, 즉 권력과 돈을 줬고 서로를 속이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거죠.
와, 그게 훨씬 와닿네요. 결국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던 셈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진실된 외침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네요.
네. 내면의 진실성이 외적인 조건을 압도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왜 수많은 인물 중에 하필 이렇게 볼품없는 세례 요한을 박해받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롤모델로 내세운 걸까요? 당시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 볼품없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구석도 없어 보이는 미미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아.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시대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의 겉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희 안에 심겨진 복음, 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졌다고요.
아,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메시지였군요. 이건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완벽한 본보기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이정표였어요.
아, 이정표.
네, 그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중요한 안내자였던 셈이죠.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뒤에 오실 진짜 주인공을 증언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본보기가 되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메시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요즘처럼 자기 PR이랑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겉모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이 통할까요? 그의 방식이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문도 그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모를 일부러 초라하게 꾸미거나 사회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허장성세를 경계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죠.
허장성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과 비슷하죠. 실속은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내실이 있고 속이 꽉 찬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꼭 키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진실한 가치와 신념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거칠어야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할 것인가?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설하는 강력한 도전이네요. 설교문 마지막에 인용된 고린도 후서의 한 구절이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외적인 성공과 보여지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당신의 삶에서 세례 요한의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소음과 나를 구별시켜주는 나만의 내적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수레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